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관영매체에 실린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제안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천 구상의 복사판이며 자신들의 국제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특히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다는지 모르겠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김여정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비무장화를 제안했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3자 정상회의에서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자포리자 원전 지역이 비무장화돼야 된다면서 자포리자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자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 모두를 세계적 규모의 핵 재앙 직전에 몰아넣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자포리자 원전을 시찰하는 임무를 맡기는 것에 대해 구테여스 사무총장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구테여스 사무총장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포리자 원전 비무장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비무장화는 자포리자 원전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조코비 대통령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1월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올 거다, 푸틴 대통령도 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과 조코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코비 대통령은 대국들의 대립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전투기를 발트에 연안 칼리닌그라도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탑재한 미그-31 전투기 3대가 칼리닌그라드 기지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각각 남쪽, 북쪽으로 국경을 맞댄 러시아역의 영토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전투기가 전략적 억제의 일환으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킨잘의 사정거리가 2,000km이며 음속의 10배 속도로 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8억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날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지원을 승인할 것이며 이르면 오늘 이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80만 회분의 원숭이 두창 백신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미국 내 원숭이 두창 누적 확진자 수가 13,500명을 넘어서는 등 환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러시아의 새 출산 장려 정책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영웅 어머니라는 이름의 훈장을 주고요. 10번째 자녀가 한 살이 될 때 다른 9명의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100만 루블, 미화로 16,500달러의 현금 포상을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푸틴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을 만큼 러시아도 인구 감소 문제를 국가적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녀 7명 이상 둔 부모에게 수여하는 부모 영광 훈장과 5만 루블의 현금 포상, 인증서 수여 등이 출산 장려책의 그 예인데요. 이번에는 자녀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 훈장과 포상을 대통령령으로 급하게 추가한 것인데요. 1944년 구소련 스탈린 시대에 도입했다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중단한 바 있는 영웅 어머니 훈장이기 때문에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요. 푸틴 대통령이 스탈린 시대의 가치를 부활시키는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영국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적지 않은 수의 군인을 잃은 러시아가 모성을 자극하면서도 애국심을 호소하는 과거의 출산 정책으로 민심을 단합시키려 한다는 지적이었고요. 미국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러시아 탈출, 이민, 여행 비자, 정치적 탄압, 망명 등의 인터넷 검색어가 크게 늘었고 항공편도 늘었다는 자료를 소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후 짧은 기간에 7만 5천 명이 러시아를 떠났다면서 영웅 어머니 훈장 부활의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희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뉴스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탈레반이 재집권한 지 1년이 된 아프가니스탄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봅니다. 뉴스 속 인물은 윌리엄 루터 케냐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동해안 5mm에서 20mm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은 7도, 해산은 14도, 중강도 14도 예상합니다. 함흥 20도, 청진 19도, 개성 23도, 평양 21도, 신의주 19도, 원산 22도 예상합니다. 낮 최고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 31도, 신의주 30도, 중강 29도, 해산 25도, 원산 28도, 함흥 29도, 개성 32도, 청진 29도, 삼지연 21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바다 먼저 앞바다는 맑다가 먼 바다는 오전에만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바다 역시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바다는 오전 오후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바다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칼리 레젭슨이 부릅니다. Beautiful, 저스틴 비버와 함께 부르는데요. 들어보시고 지구촌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Hello, I know it's been a while. I wonder where you are. And if you think of me sometimes, cause you're always on my mind. You know I had it rough, trying to forget you. But the more that I look around, the more I realize you're all I'm looking for. What makes you so beautiful? You don't know how beautiful you are to me. You're not trying to be perfect, nobody's perfect, but you are to me. How you take my breath away, fill the words What makes you so beautiful is you don't know how beautiful you are to me. You're not trying to be perfect, nobody's perfect, but you are. Somehow I can see them now. Oh, it's not you. Blame it all on me. I was running from myself, 'cause I couldn't tell how deep that we were gonna be. I was scared it's destiny, but it hurts like hell. Hope it's not too late, just a twist of fate. Makes
you so beautiful, you don't know how beautiful you a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내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며 이 전쟁의 목표는 1991년 당시 국경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이 실존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전쟁 승리를 확신하고 있네요.
네, 올레시에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번 주 VOA 우크라이나 서비스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레즈니코 장관은 그간의 전쟁 상황과 전과, 우크라이나의 목표 등을 설명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걸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레즈니코 장관이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뭔가요?
네, 우크라이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고 이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던 당시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 아니고 2021년 2월 24일도 아닌 1991년 당시의 영토라고 강조했는데요. 2014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해입니다.
네. 자, 최근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군사시설에서요. 잇따른 폭발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재 크림반도 상황하고 관련해서 레즈니코우 장관이 언급한 게 있을까요?
네.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군사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국과 어떤 합의 같은 게 있었느냐고 BOA 기자가 질문했는데요. 네. 네, 이에 대해서 레즈니코우 장관은 미국과 파트너들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예, 레즈니코우 장관이 러시아의 영토라는 표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공식적으로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레즈니코우 장관의 말대로라면 크림반도는 미국과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레즈니코우 장관은 이 답변에서 적에게 임시로 점령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그건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양국 간 갈등이나 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레즈니코 장관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레즈니코 장관은 그 같은 견해를 일축했습니다. 레즈니코 장관은 지금의 상황은 분명한 전쟁이고 두 정규군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한 군대가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 없이 이웃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고 따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고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 세력의 독립을 승인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의 나치화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크림반도에 대한 어떠한 우크라이나의 시도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고 이는 완전한 재앙을 초래할 거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요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죠. 국제사회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8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당면 의제는 남부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문제, 또 식량 위기 타개 책인데요. 두 사람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볼론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하고 이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구테스 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폭격으로 핵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을 조속히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 다른 체르노빌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네, 이 체르노빌 사태는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인류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군의 조속한 철수와 원전 일대의 비무장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IAEA 전문가들이 자포리자 원전을 시찰하려면 러시아 동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원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IAEA 시찰단의 방문을 허용하는 건 전적으로 러시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IAEA 전문가들이 원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하고 터키 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터키는 도로와 다리 등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반시설 재건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전쟁을 궁극적으로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포로 교환 문제에 관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가 발트해 일대에 극초음속 미사일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러시아 국방부가 18일 칼리닌그라드 기지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MIG-31 전투기 석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해당 전투기들이 24시간 경계태세로 운영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역외 영토 아닌가요?
맞습니다. 러시아와 동떨어진 발트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네. 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발트해 너머로는 나토 가입을 신청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있는데요. 이번 조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에 대한 위협성 경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킨잘 미사일 어떤 무기인가요?
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최대 사거리 2,000km, 음속의 10배속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 킨잘을 공개하면서 이상적인 무기라고 추켜 세운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20개 나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올해 정상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발리에서 개최되는데요.
네.
예,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상들의 참석 여부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기로 했다고요?
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1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참석 의사를 확인한 건 처음인데요.
네.
네, 위도도 대통령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온다. 푸틴 대통령도 나에게 올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동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아예 G20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위도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네, 최근 위도도 대통령이 두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네, 지난 6월 말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들 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 지도자입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합니까?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네 앞서 백악관 관리들은 러시아의 G20 축출을 요구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원격 참석하거나 대리 참석자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개전 후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는 취임 후에 첫 대면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동안 전화회담을 몇 차례 했는데요. 직접 대면 회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만일 이 G20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면 최근 몇 년 새 보기 드문 초대형 외교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 자,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거의 외유를 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1월에 미얀마를 방문한 후에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시 주석이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이어서 시 주석 역시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택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 관계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나라 관계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줄곧 악화했는데요.
네. 네,
이달 초에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더 경색됐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을 에워싼 고강도 군사훈련에 이어서 미국과 타이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미국과 타이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원을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요, 강제노동이 실제 있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유엔 전문가가 최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믿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현대적 노예 형태에 관한 특별 보고관인 오보카타 토모야는 최근 트위터에 공유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가용한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강제 노동이 신장 자치구에서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특별 보고관이 중국 신장 자치구 내에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위구르인이나 카자흐인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이 일부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게 합리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또 이런 강제 노동이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나요?
네. 보고서는 과도한 감시, 학대적인 생활, 근로조건, 억류를 통한 이동 제한, 위협, 신체적 혹은 성폭력, 기타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포함하여 강제 노동 중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행사한 권한의 성격과 이 범위를 고려할 때 일부 사례는 더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한 반인도적인 범죄로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하고 서구 국가들이요. 중국이 신장 안에 있는 이른바 직업훈련센터를 통해서 노동을 강제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두 가지 의무체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방금 언급하신 이 직접 직업훈련센터에서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이들을 노동에 투입하는 겁니다.
네.
네, 또 다른 하나는 유휴 농촌 인력을 2차, 3차 부분 노동에 투입하는 노동 전환을 통해서 빈곤 완화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광범위한 노동력 이전 프로그램이 주로 농민이나 목동, 기타 농촌 노동자들을 저숙련, 저임금 고용으로 전환한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조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런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수민족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노동의 비자발적인 성격이 신장, 티베트 지역에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 정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보카타 유엔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뻔뻔스럽게 특별 절차의 행동 규범을 위반했으며 악의적으로 중국을 중상 모략하고 깎아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네,
왕 대변인은 또 유엔 특별보고관이 신장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 그리고 반중국 세력이 퍼뜨린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믿기로 선택했다면서 신장에서는 강제노동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좀 나왔습니까?
네,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보고서가 위구르인과 카자흐인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에 의한 강제노동을 현대적인 노예제로 확인했다면서 위구르 강제노동법 방지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망에서 실사를 실행하라고 각 나라에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수입업체가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에 신장에서 제조된 제품의 구매를 금지하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재무 책임자가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개량형 코로나 백신이 몇 주 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올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18일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날 맨해튼의 뉴욕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와이셀버그 전 CFO는 탈세 등 자신에 대한 1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와이셀버그 전 CFO가 기소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 맨해튼 지방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와이셀버그 전 CFO는 트럼프 그룹의 중역으로 일하면서 지난 15년간 회사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손주들의 사립학교 등록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았습니다. 와이셀버그 씨가 챙긴 부가 혜택은 총 176만 달러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내야 할 세금은 상당 부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런 와이셀버그 씨에 대한 혐의 어떻게 해서 밝혀졌나요?
예, 트럼프 그룹을 둘러싼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트럼프 그룹의 금융 세금 사기 관련 의혹 조사는 크게 두 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 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유리한 대출 조건에 맞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또 세금을 납부를 좀 덜하기 위해선 자신의 가치를 이제 축소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네.
자, 뉴욕주 검찰은 민사 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에 관해서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와이셀버그 씨는 맨해튼 지방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와이셀버그 씨는 작년 7월에 기소됐는데요. 맨해튼 지방검찰이 2년여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진 첫 기소였고요. 관련 조사에서 유일한 기소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와이셀버그 씨가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검찰은 앞서 와이셀버그 씨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는 이 형량 협상을 통해 징역 5개월 후 5년간의 보호 관찰을 구형했는데요. 판사가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판사는 와이셀버그 씨가 세금과 벌금, 이자 등으로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형량 협상에 따라 와이셀버그 씨는 오는 10월 트럼프 그룹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야 합니다.
네, 와이셀버그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면은 트럼프 그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만약 트럼프 그룹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 유죄가 확정되면 트럼프 그룹은 뭐 벌금 부과나 보호 관찰 처분 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부 사업 관행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 뉴욕타임스 신문은 와이셀버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을 겨냥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와이셀버그 씨가 이날 유죄를 시인한 이 15가지 혐의도 모두 트럼프 그룹의 세무 관행과 관련한 것이지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또 다른 조사가 진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취급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FBI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랄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데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치안판사는 18일 일부 언론이 요구한 선서 진술서 공개와 관련한 심리를 열었는데요. 라인하트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마랄라고 압수수색에 대한 선서 진술서에서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인하트 판사는 검토한 결과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대신 민감한 정보를 가리기 위해 선서 진술서를 편집할 수 있는 일주일을 이제 정부에 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리고 오는 25일에 편집본을 공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법무부는 선서 진술서 공개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법무부 측은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서 진술서를 공개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자료 취급에 대한 조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네.
또 마랄라고 압수수색 이후 FBI 요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진술서 공개로 증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선서 진술서 공개를 요구하는 언론 측은 어떤 주장인가요?
네, 언론사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수순에 대한 정부의 근거를 보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판사가 진술서를 검토한 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법원이 수색영장은 이미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이 FBI의 압수수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이자 법무부의 권력 남용이란 비난을 제기하자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과 마랄라고에서 압수한 문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수색의 근거가 되는 진술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언론은 법원에 진술서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조만간 뭐 또 새로운 코로나 백신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개량형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시시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이 18일 NBC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자 조정관은 현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코로나 부스터샷이 몇 주 안에 가능해질 것이라며 12살 이상의 모든 미국인이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개량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 건가요?
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표적으로 개발한 부스터샷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선 BA5가 우세종으로 올라섰는데요. 신규 확진 사례의 거의 90%가 BA5 감염에 의한 그런 확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죠.
맞습니다. 자 미국 정부도 모더나와 화이자 등 코로나 백신 제조사에 변이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개량형 백신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이 자조정관은 미 식품의약국 FDA가 판단은 하겠지만 새로운 부스터샷이 이 기존의 백신보다 감염과 중증 위협을 막는 데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하루 앞서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보좌관도 MSNBC 방송에 출연해 개량형 부스터샷은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어떤 변이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개량형 부스터샷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자조정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이르면 9월 초에서 이제 중순에는 개량형 백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조정관은 이 새로운 백신이 FDA와 CDC 승인 절차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만약 보건당국의 허가가 늦어진다면 백신 보급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이 새 부스터샷을 맞을지 궁금하네요.
예, 그건 좀 불분명합니다. 미국에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두 차례 맞으면 완전 접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후 3차로 이어지는 부스터샷 부스터샷 접종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의 보호기간과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이러스 백신의 보호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선 추가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뭐 파상풍과 같은 다른 백신의 경우도 이 부스터샷은 아주 흔합니다.
네. 보건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 자조정관도 2회 접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3번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조정관은 독감 백신이 매년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 역시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17일 발표한 잠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즉 1월에서 3월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560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1분기 수치로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 늘어난 겁니다.
네, 작년 전체를 보면 어떨까요? 작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았습니까?
예, 지난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42,920명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NHTSA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팬데믹 기간에는 사람들이 덜 이동하니까 도로가 더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요. 예. 교통사고 사망자는 왜 더 늘어난 걸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늘리는 원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경찰이 단속을 덜 할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이 위험한 운전 습관을 키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봉쇄가 풀리다 보니 올해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설명인데요. NHTSA 집계에 따르면 과속이나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참 습관이라는 게 한번 몸에 배면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NHTSA 스티브 클리픈 국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 전반적인 수치가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모든 주가 교통안전 노력을 배가해야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통계에 대한 시민단체 쪽 반응도 나왔다고요?
예. 비영리단체인 고속도로안전협회의 조너선 애드킨스 이사는 비극적이게도 미국에서 3년 연속해서 도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 MADD는 성명을 통해 현 위기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살인행위를 멈추겠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운전 중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교통사고 유형을 한번 볼까요? 지난해 사망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네, 한 해 전인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차량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6% 증가했고요. 자 보행자 사망 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7,340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숨진 사람도 5% 증가했는데 이 역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으로 보면 도시 도로 사망자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자 법이나 규정을 통해서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산업협회는 자율주행차는 과속하지도 않고 운전자가 방해받을 일도 없다며 의회와 NHTSA가 자율주행차 도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베니 킹의 Stand By Me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come and the land is dark.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지 지난 15일로 1년이 됐습니다. 탈레반 집권 전 아프간의 상황과 탈레반 집권 1년을 맞은 아프간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세 침략으로 점철된 나라.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거대한 내륙 국가입니다.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국가들이 에워싸고 있는 형국인데요. 동서교역의 요충지의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왔습니다. 현대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1979년 소련 침공을 들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대 초까지는 왕정 국가였는데요. 그 후에 공화정이 들어섰지만 소련이 괴뢰 정부를 세우려고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10년 만에 끝났지만 이 전쟁의 여파는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으로 이어졌고 그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을 이야기할 때 간혹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집단은 다른 조직입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 둘 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 발단이 돼서 탄생한 조직인데요. 하지만 탈레반은 무장한 정치 조직에 가깝고 9.11 테러를 가병한 알카에다는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지목한 국제 테러 조직입니다. 대학생과 지식 청년층이 중심이 된 탈레반은 이슬람 순위파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소련에 맞서 저항한 세력이 그 기원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든이 조직한 알카에다는 소련이 물러난 후 반미, 반이스라엘을 내세우면서 중동 일대에서 테러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군이 물러난 후에도 혼돈과 내전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무하마드 오마르를 중심으로 한 탈레반은 점령지를 빠르게 넓혀가면서 1996년 수도 카불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국이라는 이름의 국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탈레반 집권 1기.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 미국에 의해서 축출될 때까지 아프간을 실질 통치했습니다. 탈레반 집권 초기만 해도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국민들도 부정부패로 민심을 크게 잃은 민간 정부를 축출하고 들어선 탈레반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점점 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내세워서 아프간 국민들의 삶을 억압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청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는 여성들도 많았는데요. 탈레반은 이를 전면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외부 출입을 할 때는 눈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채찍질하거나 돌로 치는 가혹한 처벌도 불사했습니다. 여성들은 교육을 받거나 직업 등 사회활동하는 것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탈레반의 탄압은 여성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도 수염을 길러야 하고 외국 음악을 듣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처형을 당하는 등 탈레반 치하의 공포 정치가 횡행했습니다. 탈레반은 또 문화유산을 마구 파괴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슬람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바미안 석굴을 비롯해서 아프간 곳곳에 있던 불상을 파괴하는 모습은 국제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9.11 테러와 탈레반 축출.
탈레반은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 훈련소와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그 결과 알카에다는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해서 약 3,000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있는 걸로 파악하고 탈레반 정권에 빈 라덴의 신병 인도와 군사시설 폐쇄 등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탈레반은 미국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gainst al-Qaeda terrorist training camps and military installations of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예, 미국 정부는 2001년 10월 주요 나토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요.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이후 과도 정부를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에는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 기간 탈레반 세력은 파키스탄 등지로 흩어졌지만 일부는 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아프간 정부와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2007년에는 일단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프간 남동부 지역에서 탈레반에 납치돼서 두 명이 살해된 일도 있습니다. 탈레반과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테러가 계속되면서 미국은 병력을 철수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렸는데요.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간 전쟁을 끝내겠다면서 탈레반과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2020년 2월 협정 체결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골자는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 분자들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은 이듬해 5월에 병력을 전면 철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탈레반 집권 2기.
탈레반은 지난해 8월 19일 수도 카불을 합작한 후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통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들어선 조 바이든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철수 시점을 몇 달 늦춰서 8월 31일까지 병력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탈레반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5월부터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급속히 세력을 넓혀가면서 8월 15일에는 수도 카불을 장악했고요. 8월 30일에 미군 병력 철수를 끝으로 2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 집권 2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다시 아프간을 통치하게 된 탈레반은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탈레반은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탈레반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샤리아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도 여전히 제한하고 과거에 악명 높았던 권선 징악부도 부활시켜서 공개 처형 등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철저한 준비 없이 철군을 서두른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케냐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표된 윌리엄 루토 현 부통령입니다. 동아프리카 나라 케냐가 지난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에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케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 부통령인 윌리엄 루토 후보의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선관위 부위원장과 상대 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케냐 대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여 결과를 번복하면 루토 당선인의 승리는 무효가 될 상황입니다. 루토 당선인은 1966년생으로 올해 55살입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도로변에서 닭 등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성장 배경을 부각하면서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일군 인물로 서민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루토 당선인은 독실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성가대 활동을 하는 등 신앙생활을 철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루토 당선인은 케냐 수도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식물학과 동물학을 전공했고요. 1990년대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처음 의원직에 도전해서 당선된 뒤에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루토 당선인은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정부패 의혹도 있는데요. 2011년 케냐 법정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토 당선인은 인종폭력을 조장한 혐의로 2013년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적도 있는데요. 이 재판은 나중에 기각됐습니다. 케냐는 과거에도 대선 후 큰 후유증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대법원 판결로 대선 결과가 뒤집힌 적도 있는데요. 루토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 후에도 한동안 케냐 정국은 거센 경랑이 예상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탈레반 재집권 1년을 맞은 아프가니스탄의 어제와 오늘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의 명령문은 뭐뭐 하세요 또는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두 종류의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don't을 사용한 부정 명령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to give someone a direct warning or strong advice against doing something?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거나 강력한 충고를 해야 했던 적은 없습니까?
One way to do that in English is with the word don't.
영어에선 그럴 때 don't,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don't로 시작하는 문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check your phone when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널 땐 전화기를 확인하지 마세요.
Don't lose that key. It's the only copy I have.
그 열쇠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복사본입니다.
Don't make too much noise. I'm trying to work.
너무 소음을 만들지 마세요. 일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Don't를 사용해 경고나 충고를 할 때 우리는 명령을 합니다. Don't를 사용한 부정 명령문을 만들 때는 평서문에서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고 don'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There are a few things to keep in mind when giving warnings or advice with don't.
Don't를 사용해 경고나 충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The first is that we use these commands in familiar situations with people we know.
첫 번째, 이런 명령어는 아는 사람과 친숙한 상황에 사용합니다.
We wouldn't use them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But some commands with don't are considered friendly reminders.
하지만 don't를 사용한 어떤 명령은 친근하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Such as when we say don't forget.
예를 들어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Like this.
Don't forget your receipt. You might need it.
이렇게 말이죠. 영수증 잊지 마세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명령화법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n't를 사용한 명령화법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Don't를 사용한 명령어에 예의 바른 표현 please, P-L-E-A-S-E, please를 붙이면 요청이 되는데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Please don't lose that key.
제발 그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Please don't make too much noise.
제발 너무 소음을 만들지 마세요.
Please don't check your phone when crossing the street.
제발 거리를 건널 때는 전화기를 확인하지 마세요.
Don't miss the next VOA Everyday Grammar Lesson.
제발 다음 VOA 매일 문법 강좌를 놓치지 마세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뭐뭐 하지 마세요. don't를 사용한 부정 명령문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휘트니 휴스톤의 Greatest Love of All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Everybody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A lonely place to be. And so I learned.